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첫 행정 조치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의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부처에 오바마 케어 실행 관련 조치의 보류와 유보, 예외 허용,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오바마 케어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수차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준을 마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장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병사들과 통화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 하루 만인 21일 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이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성의 행진 주최 측은 수십만 명이 의사당과 내셔널몰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시 당국자들은 1,800대의 버스가 주차 등록을 했다고 말했고 이는 버스만으로 약 10만 명이 워싱턴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여성들의 권리가 인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성의 행진에 맞춰 런던과 시드니 등 전 세계 약 20개 도시에서 비슷한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구구정당 지도자들이 21일 독일에서 만나 유럽연합을 해체하고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의 이변을 연출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자유유럽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를 비롯해 네덜란드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 대표와 독일을 위한 대안의 프라우케 페트리 공동당수, 이탈리아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빌더스 당수의 반이슬람당은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르펜 대표는 4월과 5월에 열리는 프랑스 대선에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한 페트리 공동당수의 정당은 9월 총선에서 의회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시장에서 21일 폭탄이 터져 최소한 20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 부상했습니다. 아침 일찍 발생한 이번 폭발은 아프간 접경 지역인 쿠람 부족 자치구역의 행정중심지인 파라 치나르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자들은 초기 조사 결과 시장에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에 가방 속에 감춰진 원격 조정 폭발 장치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호 요원들은 기자들에게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개헌안의 최종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는 몇 달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관계자들은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새 헌법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2017년이 밝았을 때 올 한 해 이뤄야 할 목표를 독서로 결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독서량 늘리기 혹은 독서하기, 바로 이 주제는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 도전 과제죠. 이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잘 정돈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명연설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근본의 힘이 독서인가 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은 독서를 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8년 임기 동안 이 독서가 큰 힘이 되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요, 4살짜리 미국인 흑인 소녀가 지금까지 무려 1,000권의 책을 스스로 읽었다는 소식도 참 화제였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1,000권이면 2살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권쯤 혼자 읽은 건가요? 이 소녀를 미국 의회 도서관에 초대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책을 얼마나 읽었으면 벌써 안경을 썼더군요. 옛말에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인해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독서량만 보면 이 소녀는 뭐 벌써 재벌이 된 것 같네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첫 곡 드려봅니다. 프리슬라안이 부릅니다. Dreams, 꿈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린 마누엘 미란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극 해밀턴에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대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들이 흑인인 점은 미국의 공연예술계의 화제이기도 하죠.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음악극 해밀턴의 창작자인 린 마누엘 미란다가 주연 배우 역으로 무대에 깜짝 복귀할 계획을 밝혀서 화제입니다. 바로 이번 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행정명령을 통해서 특별 사면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 사면 명단에는 푸에르토리코계 오스카 로페즈 리베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미 연방교도소에 최장기간 수감돼 있던 인물인데요. 푸에르토리코 민족해방전선 지도자입니다. 수감 35년 만인 5월 17일 출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해밀턴의 창작자인 린 마누엘 미란다 역시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지난 17일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서 시카고를 기반으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다 징역 70년을 선고받고 35년을 복역한 오스카 로페즈 리베라의 특별 사면을 축하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시카고의 푸에르토리코계의 모두와 함께 있고 싶다면서 이런 결심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음악극 장르에 떠오르는 별, 미란다는요, 해밀턴 공연 기획에서부터 시나리오, 작사, 작곡, 주연 배우까지 맡아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국 뉴욕의 공연 예술의 도시 브로드웨이 최강자로 부상했는데요. 지난해 7월 해밀턴 음악 작업과 영화화 작업을 추진을 이유로 주연 배우 역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미란다가 해밀턴으로 분한 마지막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재판매 사이트에서 장당 2만 달러를 호가했는데요. 70세 노인으로 출소하게 되는 오스카 로페즈 리베라 앞에서 역시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란다의 멋진 공연을 기대하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그리고 음악극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7인 위원회 7인의 봉인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거장 잉마르 베르만이 남긴 명화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역시 1950년대 일본이 내놓은 명화 중의 명화죠. 황야의 7인이라는 미국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인 위원회는 뭘까요? 미국의 유력 신문 뉴욕타임즈의 대변화를 고민하는 정예 팀을 말하는데요. 7명의 뉴욕타임즈 신문 기자로 새로운 언론 환경에 맞게 기자들과 편집인들의 재교육을 확대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기자들을 채용하며 독자와의 교감을 요구하는 2020 보고서를 바로 7인 위원회가 내놨습니다. 종이신문으로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서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독보적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뉴욕타임즈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변화에 총망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요, 중복적인 편집 구조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비주얼을 강조해서 눈으로 보는 신문을 우선적인 개념으로 고려할 것, 또 이 신문을 다양한 독자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사를 더욱 다양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 그리고 특정 취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커버하는데 500만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 등인데요. 종이신문이 점점 사라지고 디지털 전자신문에 익숙해지는 21세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미국 언론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7일자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은 더 이상 공산사회가 아니라 세습 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올해도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지난 18일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열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 걸로 알려졌다는 소식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심층 취재했습니다. 조은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북한 관광 현황을 취재하게 된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2016년도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많이 강화됐고요. 유엔만 해도 대북 제재를 두 개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취재가 됐는데 관광에 대한 영향은 따져본 언론사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과연 관광에는 대북 제재 여파가 있었을까? 물론 그 대북 제재 유엔이나 미국이나 그 제재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금지 조항은 없지만
네.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이런 제재가 발동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내가 관광을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은요, 꽤 많은 여행사들 또 여행했던 관광객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 제가 한 두 주간의 기간에 걸쳐서 관광사 12군데를 연락을 했어요. 전화도 하고,
네.
또 전자우편도 보내고, 중국,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여러 나라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연락이 잘 온 거는 유럽 여행사들이 연락이 잘 왔고요.
네.
미국에는 두 군데가 여행사가 있는데 한 군데만 연락이 왔고요. 또 중국에 본부를 둔 여행사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네,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은 고려 여행사랑 또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가 있는데
네.
이 두 군데가 사실은 외국인들 또 서방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이런 여행을 운영하는 그런 네. 여행사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뭐 연락이 없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자기들 사업에 대한 여파를 좀 우려했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국이 아무래도 또 미국의 소리 방송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네.
아마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혹시라도
그럼요. 그 당국 북한 당국이 이제 저희 방송이 이거 취재를 하고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셨길래 중국 여행사는 답을 안 했나요?
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다 보냈습니다.
네.
제가 취재하는 그 취지에 맞게 또 새해 신년이니까 2017년도 사업 계획과 또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 전망
네.
또 최근에 주목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또 그 대북 제재나 또 지난 한 해 북한이 특히 그 미사일과 핵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런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 또 이런 정세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질문지를 동일하게 다 여행사들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여행사들이 응답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연락이 닿은 관광사들이 어떻게 답을 했나요?
관광사들이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자신들은 이미 기존의 대북 사업을 확대를 했거나 아니면 올해에 더욱 확대할 그럴 계획이라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네. 기사의 그 주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관광하는 여행자 수들이 계속 증가 추세인 걸로 알려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북한 관광은 그러면은 제재와 무관하게 여행객들이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행사들 제가 인터뷰한 곳들의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보면
네.
대북 제재가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대북 제재 내용 자체에 있어서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반문을 제가 듣기도 했고요.
네.
또 한반도 그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는 제재보다는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길어야 2주 정도 아주 짧게 북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짧게 관광객들이 하는 걸로 자기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똑같은 코스를 통해서 북한을 들어간 그런 외국인들이 그 사소한 잘못으로 북한에 억류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때 조금 관광객들이 주춤하고 그 수가 줄어들고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은정 기자가 연락을 취한 여행사들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쭉 볼까요?
예, 네덜란드의 유어프랭드 트래블이라는 그런 네덜란드 여행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자세하게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특히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 방송에서 북한 여행 다큐멘터들이 여러 개 방송됐다고 기록 영화들이죠.
네.
방송됐다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이런 기록 영화들이 그 관광객들의 심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줘서 그 덕분에 북한 관광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또 더
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북한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최근 그런 추세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또 북한을 갔다 온 네덜란드 사람들은 갔다 와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북한에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네.
북한 갔다 와도 안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또 많고 또 다른 추세로는 북한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듭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행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자신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자전거 여행이나 또 러시아를 통해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행
네.
아니면 전 세계를 이용해서 북한에서 백두산까지 날아가서 또 관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패키지를 많이 꾸민다고 이렇게 말을 해오더라고요.
네. 유럽의 분위기는 이런데 사실 뭐 미국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미국에 지금 그 웬비어 대학생이 억류된 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예, 오토 프레드릭 웬비어 여기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생이 네. 억류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억류 사례도 있었고 또 미국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를 독자 제재를 계속해서 발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미국에는 북한 여행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사 그리고 뉴 코리아 투어스가 있는데
네.
우리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답변을 주지 않았고요. 제가
네.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리고
네.
뉴 코리아 투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북한을 찾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여행 상품의 그 수를 좀 줄이지는 않고 기존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조심해달라는 주의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네네.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는데
네네.
이 경보가 북한 여행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네.
네, 그 주요한 이유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매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 매력도 매력이고
네.
또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다.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더 위험한 그런 지역들, 전쟁이 있는 곳들, 아니면은 테러리스트, 뭐 무장단체, ISI를 있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북한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규칙들, 사진을 아무 데서나 찍지 말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책 들고 오지 말고 인터넷에 북한을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오지 말고 이러한 규칙만 지키면 북한은 아주 안전한 곳이라 이런 인식들이 또 있고
네.
또 이런 인식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북한 여행을 알아보고 상품을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행사들에서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이제 중국에서 다 모여서 함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중국에서 북한 떠나기 전날, 전전날 이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여는 거예요. 설명회를 열면서 북한에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네.
이것만 지키면 안전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설득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북한 이 관광객 수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증가할 추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계속 증가할 추세라는 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게 북한만 떼놓고 볼 그럴 추세는 아니고
네.
이제 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는 그런 또 유행에 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영어로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이럴 일들입니다. 내가
네.
이거는 해야 돼. 죽기 전까지는 꼭.
네.
그런데 이제 나라 여행해야 되는 나라들도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목록을. 내가 이 나라는 꼭 가봐야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방문을 하는 그런 유행이 많이 이제 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요즘 그 세계적으로 어떠한 또 다른 이런 추세를 또 봐야 되는 것이
네.
물론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서 이제 그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를 안 하지만
네.
북한 빼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큰 인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일상에 너 맛있는 거 뭐 먹었고 좋은 데 어디 갔고 예쁜 옷 뭐 샀고 이런 거를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려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북한같이 아무도 쉽게 못 가는 나라에 내가 가서 이것도 먹고 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놀았다.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많은 사람이 북한에 갔다가 안전하게 나온 사람의 숫자가 커질수록 아 북한은 안전한 데구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 모든 이제 요건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면 북한을 찾는 사람들이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네.
조은정 기자가 또 탈북자 단체를 운영하는 탈북자와 또 인터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유럽에 있는 탈북자 단체죠.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여행사들의 북한 관광 자제를 촉구하는 또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만석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관광은 북한으로 이제 이 외화가 유입되고 또 외화가 유입되면 핵무기와 미사일이 생산되는데 이런 거는 옳지 않다.
네.
이걸 알리려고 여행사들에 계속해서 성명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보내실 그런 계획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자, 조은정 기자가 여행사나 북한을 관광한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북한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들던가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 저는 사실 이런 외국인들이랑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매일 북한 관련 내용을 보고 있고 사진을 보고 있고 또 이 관광객들이 갔다 온 경험담도 보고 그 동영상도 보고 하니까
네.
사실 북한을 많이 어떻게 보면 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북한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북한 관광이라는 게 너무 제한돼 있고
네.
너무 판에 박힌 뭐 북한에 가면 만수대 뭐 이런 기념탑 이런 것만 보잖아요.
네.
뭐 북한 주민들이랑 잘 얘기하기도 힘들고
네.
그런 제한된 관광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별로 새로울 게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지만
네.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볼만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네. 네, 뭐 여행이라는 게 스스로 어딘가를 찾아가고 직접 이렇게 좀 탐험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 여행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네네.
네. 뭐 그런 점은 또 매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북한 전문 유럽 여행사들이 앞으로 계속 이 북한 관광 상품도 확대하고요. 이 사업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히 유럽 여행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또 우려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고 가시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스카보로 페어 들어보시죠.
strands and polishes a fan. She'll be a jewel of mine. Tell her to reap it in a sickle mill of blazing in scarlet, but parsley, sage, rosemary, and jewels.
네, 노래 들으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식 바비큐 요리를 맛보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제목이 세계 평화를 바비큐로, 북한 사람들이 미국식 바비큐를 맛보다인데요. 어떤 행사인지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씨 화창한 주말이 되면 미국인들은 집 마당이나 동네 공원에서 숯불을 지피고 바베큐 요리를 합니다. 바베큐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운 뒤 천천히 숯불에 굽는 요리를 말합니다. 숯짓하면서 생기는 연기가 고기로 스며들어 독특한 풍미를 만드는데요. 미국처럼 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인들이 처음 바베큐 요리를 해먹은 건 1800년대, 미 서부로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베큐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음식인 바베큐. 미국령 괌 출신인 바베큐 전문 요리사 어거스틴 플로스 씨는 최근 한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바베큐 전문 식당에 탈북자들을 초대해 미국식 바베큐를 맛보게 했는데요. 이 장면을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We escaped the totalitarian North and now reside in South Korea. Not only are they going to try American.
플로스 씨는 VOA의 이번 프로젝트를 자신이 고안했다며 그 배경을 이메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미국식 바베큐를 처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바베큐라는 음식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뿌리가 깊은 음식 문화의 꽃이어서 세계 어디를 가든 그날의 바베큐를 맛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국 정통 바베큐 요리를 북한 사람과 나누는 건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음식을 통해서 정을 나누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베큐 사랑이라고 할까요?
바베큐로 세계 평화를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소주 TV, 아시안 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미국 내 4개의 바베큐 전문 식당이 참여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에 있는 게이츠, 텍사스주의 루디스, 알라베마주의 로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의 12 본즈 등 4개 식당은 각 식당을 대표하는 소스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소스란 서양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알라베마의 로럴스 식당의 짐 켈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단번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올해 63세의 켈리 사장은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라며 세계 평화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북한 사람들이 미국 바비큐를 맛본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was fascinated by the concept and like I said, I really jumped on it because I guess first of all, my dad is a Of course, he's not with us anymore, but he was a double veteran and he was a Korean veteran. No.
북한 사람들이 미국식 바비큐를 맛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동영상에는 탈북자들이 플로스 씨가 구워낸 바비큐와 미국에서 온 10가지 소스들을 맛보며 내놓는 반응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두 명의 20대 탈북 남성과 20대와 50대 탈북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바베큐를 처음 대하는 탈북자들은 요리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식사에 사용하는 포크 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영화. 맛있겠다.
이 돼지고기부터 먹어볼까요? 풀드 포크부터? 돼지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찢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 우선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혹시 포크 쓰는 게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북한에서 이거는 미국 놈들 쓰는 그 숟가락처럼 얘기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거리떼라 그래요. 거리떼는 뭐냐면 농촌에 가면 막 이렇게 소 똥 치는 삽 있잖아요. 삽. 그러면서 미국 놈들 숟가락 이렇게 생겼다고 그 거리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아, 형 불편해, 진짜. 젓가락 안 줘요?
그냥 먹으면 되냐고 묻는 탈북자들에게 훈제한 돼지고기를 그냥 먹었을 때와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 맛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뻑뻑해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 소스랑 먹어보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스를 먹어야 돼요?
여기 소스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잖아요, 지금. 네. 각 미국 지역, 주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알라바마, 네. 캔서스 시티, 미조리, 그 다음에 사우스 앤 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이 그 돼지고기잖아요, 지금. 네.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 겨자 소스나 비네가가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드셔보세요, 같이. 참 맛있어요.
좋아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훨 낫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데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
저 겨자 싫어하거든요.
20대 탈북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스가 없는 편이 낫다는 여성, 소스를 찍는 것이 훨씬 맛있다는 반응 등이었습니다. 한국식 소스와 미국식 소스의 차이점을 지적한 탈북자와 겨자 소스의 거부 반응을 보인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한국 건 엄청 달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은 조금 향신료가 좀 센 것 같긴 해요. 막 달다 이거보다는.
탈북자들에게 바베큐 요리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더 맛있게 먹어볼까 이거? 이거를 빵을 갖다가 중간에 네. 자를 수 있거든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상태로 고기를 넣을 수 있어요.
얘를?
예.
오, 예. 퍽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 소스 또. 원하시는 소스 어떤 거?
홀라요. 저 원래 빵 잘 안 먹어요.
탈북자들과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유튜브 방송 아시안 보스의 스티브 씨인데요. 탈북자들과 스티브 씨는 북한 음식 문화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소스들이 있나요?
일단 이거 다 처음 봐요.
북한에 소스 넣어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간장, 된장이면 끝인데.
그럼 고기를 자주 안 드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고기를 드실 때 어떤 종류의 고기를 많이 먹나요?
고기 하면 돼지고기고.
돼지고기랑 개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닭고기.
근데 북에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거든요. 집에서 길러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탈북자들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라는 질문에 북한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기 1kg을 사려면 쌀 10kg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고 말해 질문자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까지 미국식 바베큐 요리를 처음 맛본 탈북자 4명 가운데 20대 여성을 제외하면 미국식 바베큐 소스가 입에 맞고 마음에 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닭고기 바비큐를 위해 앨러베마주의 로럴스 식당에서 개발 중인 티클핑크라는 이름의 소스는 탈북자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로럴스의 짐켈 사장은 탈북자들이 이 소스를 먹어본 최초의 사람들이라며 좋은 평가를 내려준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켈 사장은 탈북자들은 굶주림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hose people don't want to be starving to death. Those people don't want to be living in third world conditions. I mean, look at South Korea.
켈 사장은 음식은 전 세계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바베큐로 북한과 소통하고 세계 평화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식당들이 참여하고 미국인 요리사가 한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세계 평화를 바베큐로 북한 사람들이 미국식 바베큐를 맛보다. 이 영상은 일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고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요. 영상 공개 나흘 만에 동영상 시청 횟수 20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심현지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773년경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귀한 차를 창고에 쌓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식민지에 팔 길이 열렸으니 말이죠.
1773년 12월 16일 밤 식민지 사람들 몇 명이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배에 오른 다음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영국 차를 보스턴 항구에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 미국 역사에서는 이를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국은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6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시작.
영국은 식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고요. 다소 완화됐던 거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때 승인된 법률 가운데 하나는 차값을 낼 때까지 보스턴을 폐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법들 역시 영국 권한을 강화하고요. 식민지 관리들의 권한은 약화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1774년 6월 매사추세츠는 아메리카에 있는 13개 영국 식민지들에게 영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이 회의가 바로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존 제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페이턴 랜돌프입니다.
세무엘 아담스입니다.
제1차 대륙회의에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들이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는 1763년 이후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한 영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승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하자는 매사추세츠의 제의를 승인했고 영국 상품은 물론 영국의 다른 식민지에도 물건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륙협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런 거부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회의가 조직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식민지들이 한데 뭉쳐 영국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국이 뭔데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무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영국의회는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관장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식민지와 관련된 법이라면 우리도 입법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관철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지요. 이 문서에 1763년 이후 영국의 모든 불공정한 조치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살펴보시지요. 우리 식민지가 모두 하나로 뭉쳐 영국에 맞선다면 영국도 우리를 지금처럼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1차 대륙회의 참가자 중에는 매사추세츠 대표로 온 존 애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담스는 그때 대륙회의를 회상하면서 아메리카 혁명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1775년 4월 영국군 장교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 역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요. 전쟁에 참가할 남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을 갖춘 남성들은 매사추세츠 전 지역은 물론 다른 식민지에서도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렵 식민지 군대는 보스톤 서쪽 약 30km 떨어진 콩코드에 무기를 집결시키고 있었는데 영국군은 이 무기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영국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압수하러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렉싱턴에 도착했을 때 식민지 군대가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군대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메리카 혁명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양측 모두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영국 군대는 렉싱턴을 지나 콩코드로 향했습니다. 영국군은 렉싱턴에서 식민지 군대가 가져가지 못하고 남긴 보급품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또 다른 식민지 군대가 서둘러 집결했고요. 콩코드의 북쪽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을 보스톤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 전투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전투 결과 영국군 병사 약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군대의 사망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죠.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시작됐지만 아직 서로에 대한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일본의 장병이라는 뜻으로 미닌맨이라고 불렸습니다. 단 일본의 예고만 받고도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국군은 북과 음악에 맞춰 행진했고요. 군악대는 양키 두둘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군대를 모욕하기 위해 양키 두둘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군복이나 무기가 영국군에 비해 형편없고 초라한 식민지 군대를 조롱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혁명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 군인들은 기꺼이 양키 두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가 있은 다음 매사추세츠 정부는 뉴욕주 레이크 챔플레인에 있는 티콘데로가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책을 손에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에 대한 명언 하나 더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3년 1월 21일 오늘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The blade of the guillotine is christened with the blood of Louis's remaining guards.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분노한 프랑스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하고 1793년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오늘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 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노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이후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과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노틸러스호는 북극해의 만년빙 밑에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이 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